마태복음 제7장 1절에서 5절 판단받는 것은 판단하는 것의 반대입니다. 여기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단지 너희가 판단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판단받는 것을 언급하고 있음을 압니다. 여기서의 판단은 일상적인 분별을 하기 위한 판단이나 일상적인 합당한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합당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또한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4장에서 그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 관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합니다. 판단은 우리 마음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또 다른 사람에 관하여 묻는다면 우리는 먼저 그 묻는 사람이 그 사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다만 가려운 길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그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관하여 관심하기 때문이라면 그에게 말해주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받아들이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알렉산더와 데마, 부길러와 호모게네에 관하여 썼는데 그것은 그의 서신의 수신인들을 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판단은 다음에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째, 재판관으로서의 판단과 둘째, 비판적이거나 혹은 헐뜯음입니다. 첫째, 재판관으로서의 판단. 구약에서 이러한 종류의 판단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이것이 통치자나 혹은 관리들에 의해 수행된 판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정치계의 정부관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그가 정부관료가 되면 그는 자비를 베풀거나 온유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두 종류의 축복을 잃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번이라도 판단하기 위하여 율법을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결과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공식적인 재판관이 아닌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판단을 받는 것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 비판적이거나 흠을 잡음. 많은 종류의 행동들이 경계선에 있는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어 성질을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성질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유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주의하다면 우리는 죄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바울의 예는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 때에만 솔직한 말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되며 특별히 만일 우리가 어떤 다른 이들에 관한 시기심과 같은 나쁜 의도가 있다거나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거나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알게 될수록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관대해집니다. 2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구절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두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의로움이고 또 하나는 긍휼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로움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기를 선택한다면 당신의 명성이나 지위나 부귀는 손실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의로움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긍휼의 원칙, 곧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넘치는 긍휼의 원칙을 택한다면 하나님 또한 그 긍휼의 헤아림으로 당신을 헤아리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계속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고 말합니다.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앞구절은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긍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합당치 않음을 말해줍니다. 앞에 구절은 장래에 있을 결과에 관한 것이며 이 구절은 오늘날의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눈에 들보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이 눈에 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그것은 그 자신이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극히 작은 티를 볼 수 있다면 그는 들보는 더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죄를 짓는데 아주 전문가이며 또한 죄를 짓는데 경험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티를 보는 것도 쉬운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치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은 눈 속에 들보를 갖고 있으므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죄악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비판적이고 흠을 잡게 됩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산상수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앞구절은 다른 사람의 죄를 관찰하는 것에 관한 구절인 반면 이 구절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관하여 권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은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제거한 후에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어야 합니다. 6절 이 부분은 짧은 분리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개들과 돼지들은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언급된 것들로서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입구에 머물면서 어떤 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돼지가 씻었다 라고 묘사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씻음은 고상한 사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접한 죄사함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돼지는 구약에 자주 언급되며 개들은 신약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돼지와 개는 둘 다 부정합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하지 않으며 개는 굽이 없고 또한 되새김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둘 다 부정합니다. 돼지는 피상적으로는 개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영적인 상징은 양입니다. 돼지는 소위 교회 가는 사람들, 즉 밖에 좋은 외향을 지니고 있으며 어느 정도 진리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반면에 개들은 밖에 모양이나 내적인 실제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개들을 주의하라고 말하는 반면 계시록은 지옥에 개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룩한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것은 모든 영적인 것들과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계시나 진리, 곧 침례에 관한 진리나 떡을 떼는 것에 관한 진리와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진주는 너희 진주인데 그것은 당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반적인 진리들입니다. 진주는 당신이 개인적으로 또한 특별하게 받아서 체험한 것들입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은 개들뿐만 아니라 돼지와 개들을 모두 언급합니다. 7절에서 12절 이 단락은 새로운 상황에 들어갑니다. 비록 산 위에서의 가르침이 모두가 계명들이지만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것들 모두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능력도 주신다고 말해줍니다.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당신의 행동에 관하여 구하라 그러면 당신에게 주실 것이며 앞부분에서 언급된 그 나라와 그 일을 찾으라 그리하면 당신은 찾을 것입니다. 협착한 길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당신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찾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두드리는 것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 단계는 그 이전 단계보다 더 압박하는 것입니다. 7절은 약속인 반면에 8절은 원칙입니다. 7절은 개인을 위한 구절입니다. 8절은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8절이 7절 이후에 나와야 함을 가리킵니다. 7절에 있는 약속에 대한 두 가지 실질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수행하는 능력은 기도에 의해서 얻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얻을 것입니다.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하게 되는 것은 죄 가운데서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선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5장부터 7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20절은 우리의 옛 율법과의 관계와 천국의 일반적인 특성을 다룹니다.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십계명, 곧 십언을 다룹니다. 7장 13절부터 27절까지는 권면을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라는 말은 이 구절이 십계명에 관한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에 있는 두 번째 부분에서 앞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의 결론임을 보여줍니다. 산에서 주신 가르침은 실행성이 충만합니다. 여기서 받고자 하는 대로 라는 구절은 이 12절이 하나의 원칙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이 적극적임을 보게 되며 이것은 구약에 있는 십계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율법과 선지자와 상반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가르침들은 율법과 선지자와 동일한 노선상에 있습니다. 13절 여기서의 문과 요한복음 10장 9절의 문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의 문은 은혜의 문인 반면에 여기서의 문은 천국의 원칙의 문입니다. 좁은 문은 천국의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앞구절에서 제시된 새로운 율법을 가리킵니다. 들어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며 그 길을 걷는 것은 실행의 문제입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며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좁은 것은 주님의 명령의 엄격함을 상징합니다. 좁은은 비교적인 용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율법이 좁은 문이므로 거기에는 또 다른 법, 즉 더 넓거나 혹은 더 관대한 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산상수훈의 요구가 이전의 율법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두 문과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상태에 따른 것이며 또 하나는 밖의 외향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문들 중 하나에 들어가거나 두 길 중 하나를 걷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택은 오늘 우리 생활의 원칙을 선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먼저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서는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언급된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멸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파멸 혹은 부패이며 다른 하나는 멸망입니다. 여기서는 그 단어를 부패 혹은 멸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멸망은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비록 파멸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을 가리킬 뿐 영원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여기에 외형적인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도덕성에 대한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넓은 문이요 넓은 길입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길은 협착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너무나 협착하므로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받아들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수용합니다. 육신과 세상과 혹은 오늘날의 영광에 속한 것은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것은 진리가 일반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찾을 필요가 있으면 그러한 것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14절에 있는 길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또한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그 도를 쫓는 사람과 19장 9절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라는 9절에서 사용됩니다. 동일한 단어가 사도행전 19장 23절과 24장 22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이 도를 믿고 이 도를 따를 것을 권면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20절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불렸습니까? 그들은 특별한 종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우리는 선지자가 영감을 받아서 다른 인격의 말을 해내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 역시 영감을 받았으나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는 또한 다른 인격의 말을 해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직접적으로 가르침과 관계가 있습니다. 양은 매우 겁이 많으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양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리들은 악한 영을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밖의 양가족은 그들이 훔친 것이며 심지어 속에 있는 것들도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열매들은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의 열매는 가르침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는 그의 가르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무화과와 포도는 유대인들 가운데 최상의 과일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도 들을 수 없습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들은 분명히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한 부분이며 24절부터 27절까지도 또 다른 부분이며 28절부터 29절까지는 세 번째 부분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모든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구원받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은 첫째 구원받는 것이며 둘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21절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보여줍니다. 22절은 제외되는 특별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은 특별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23절 알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마서 7장 15절에서 사용된 인정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으며 그것은 내가 결코 너희들이 행한 것을 옳다고 간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에 언급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첫째, 문맥상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산상수훈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산상수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방법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데 이는 그 말씀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 다루어진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불신자들의 멸망에 관하여 관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이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의 날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 심판을 받기 위해 그곳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이 아닙니다. 다섯째, 이 사람들은 주님을 주로 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섯째, 그들의 일 가운데 그들은 예언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성경에서 사용된 특별한 용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언급된 사람의 날은 오늘날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사람이 심판하는 현재를 말합니다. 그날은 주의 날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의 날을 언급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거기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많은 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주여 주여, 이것은 주님을 두 번째로 부르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몇 가지 일들은 교회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은사들입니다. 예언하는 것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이며 능력을 행하는 것은 오는 시대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들 일꾼들은 마치 왕국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나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이 몇 가지 일들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원어에 따르면 23절의 첫 부분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시인하되,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에서 시인이라는 말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오늘날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부인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날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23절에서 의미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결코 안다고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은 합당하게 인정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불법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서 불법이라는 단어는 지나쳐 나아감이라는 의미입니다. 불법의 일꾼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서 언급된 그 영광과는 또 다른 영광 안에 그들의 분깃이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일반적인 요구 조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통제하십니다. 그러나 사람 위에 부어진 성령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즉 선지자들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성령은 다만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위에도 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발람과 사울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며 능력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불법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의 부정은 지성소를 범하는 부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일, 예언함,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행함은 이 시대의 마지막에 회복될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 이 부분에서 주님은 이전에 하신 말씀을 확증하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24절에서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들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행하는가에 있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말씀은 산위에서 주신 모든 가르침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관련된 앞에 문장에서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반석은 주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언급된 어리석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것은 전적으로 건축의 문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바람과 비에 부딪히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 그의 일과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언급된 슬기로운 처녀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무엇인가를 건축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믿는 이들 가운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양쪽 모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건축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므로 그의 노력을 허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눈을 심판대에 고정시킵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은 큰 환란을 가리킵니다. 비는 위로부터 내리며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오고 창수는 기초를 엄습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비는 악한 영의 역사를 상징하며 바람은 이단의 가르침을 상징하고 그리고 물은 악한 영의 능력을 상징합니다.